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책임자들이 최근 감염증 급증 사태가 앞으로 몇 주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9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감염률이 한순간에 꺾이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급증 상황에 더해 추가 급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 같은 현상을 지난주 추수감사절의 여파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몇 주 안에 시작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도시, 각 정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미 정부 합동 대응 조직인 데버러 벅스 박사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여행을 한 사람들은 각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다음 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기간 이동을 한 사람들은 65세 이상 노인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7만 명 이상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으며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뉴욕시가 국립초등학교의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학교를 다시 여는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달 7일부터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들의 등교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학군이자 학생 110만 명이 등록된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2주 전부터 대면 수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대면 수업 재개와 동시에 주 단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학부모들은 검사와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6,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집계하고 있는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274만 6천 명, 사망자는 145만 9천 명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30일부터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1일 보고를 받게 된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일 보고는 미 정보당국이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한 기밀 정보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서류로 통상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인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연방조달청의 공식 인수인계 절차 승인이 늦어지면서 대선 약 4주가 지난 시점 1일 보고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이날 경제 관련 인사들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니라 텐든 변호사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내정됐으며 경제학자인 세실리아 루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 측은 29일 여성인 젠 사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케이트 베딩필드 선거캠프 부본부장을 각각 백악관 대변인과 공보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30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군이 헬리콥터에서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살해용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1심 재판부의 선고는 5.18 당시 한국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다는 점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세계적 유행병을 뜻하는 팬데믹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30일 팬데믹을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발표했습니다. 피터 소콜로스키 메리엄 웹스터 사전 편집자는 올해의 단어로 팬데믹이 선정된 데 대해 크게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종종 대형 뉴스에는 그것과 관련한 기술적 용어가 들어있는데 팬데믹은 기술적 용어일 뿐 아니라 일반적인 단어가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은 즉 미래의 지금 시기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일 것이라며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은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2021년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미국이 국내와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에 전념하길 바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을 주최할 것을 약속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서며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선 전 바이든 선거 본부 측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해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 의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취임 후 1년 안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화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면 회의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회의 개최 시점과는 관계없이 중국과 러시아는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상회의 초청 명단은 새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선호하는지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지난 미국 대선 개입으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력과 정치적 권위주의로 세계 민주주의에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안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서 독재자들에게 환심을 사려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 바이든 당선인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초청 대상국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많은 국가의 정부가 초청 명단에 포함되면 해당국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법이 된다는 겁니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북한을 극단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돼 있지만 북한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고 지구상에서 전체주의 국가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뿐 아니라 선거 부정 의혹으로 대통령 퇴진 압박이 벌어지고 있는 벨라루스 등도 이 회의에 초대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미국 대선 기간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폭력배로 부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독재자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적성국에 맞설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8월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독재자들의 비위를 마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적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데 대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의식한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출범한 거대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를 견고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국방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수김 연구원은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timing was noteworthy in that this comes after the election or the
왕이 부장의 순방이 미국 대선 직후 특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정된 이후 그리고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을 매우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점이 주목된다는 겁니다. 수김 연구원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지만 이들 두 나라는 중국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한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hinese are also awar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want to strengthen trilateral cooperation.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과의 3자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은 일본, 한국과의 협력에 다시 힘을 불어넣고 각각의 양자 관계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보이는 적절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일본과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협력국으로 두 나라 사이에 투자와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과 좋은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최근 아태 지역 최대 경제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출범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왕이 부장의 방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RCEP 경제협정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RCEP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서 탈퇴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데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를 벌려놓기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율해야 할 특정 국가들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 정부의 공개적 발언뿐 아니라 해당 국들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주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5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원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란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원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욕주 감사원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해 최종 허가를 받은 겁니다. 하월 판사는 이번 보호명령 허가서에서 정보 공개 대상을 원비어 씨 부부와 변호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는 원비어 씨 측이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 회수 목적에 부합할 때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주의 재정을 관리하고 뉴욕시를 포함한 주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뉴욕주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외교 공간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위치해 현재 10여 명의 북한 외교관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비어 씨 측이 구체적으로 뉴욕주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의 특성상 뉴욕주 내에서 이뤄진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 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비어 씨 측의 법적 조치가 미청구 자산과 관련된 움직임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BOA 취재 결과 뉴욕주 미청구 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의 미청구 자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 대표부가 미국 대사의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식의 미청구 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원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 114만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곳곳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에는 북한 자금 약 2,379만 달러가 분산 예치된 미국의 4개 은행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억류돼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을 의결할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Auto matters. We're never gonna let you forget.
북한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늘 그랬듯 사람, 특히 오토 원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이며 절대로 북한이 아들을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비어는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이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관련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선, 미, 후, 남, 즉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우선시하면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제안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냉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상기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 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추진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보류된 쌀 5만 톤 대북지원 사업 비용 138억 원, 미화로 1,177만 달러를 다음 달 중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WFP를 통해서 쌀 5만 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동국제기구와 사업 관리비 1,177만 불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6월 제30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쌀 5만 톤 구입비 273억 원과 한국에서 북한항으로의 수송비와 북한 내 분배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업관리비 138억 원 등을 의결하고 이 가운데 사업관리비는 WFP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작년 7월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해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 중 작년에 집행되지 않아 올해로 2월 처리된 쌀 구입비 예산은 올해에도 북한의 무응답으로 집행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쌀 구입 예산을 또다시 내년으로 2월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미리 지급된 사업 관리비를 다음 달 중으로 WFP로부터 돌려받는 절차를 밟게 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기구가 연내 사업 진행 불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최종 판단이 나오면 구체적인 환수 날짜도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남은 변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보고를 받은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외부 물자를 받지 않는 등 편집증이 심하다며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쌀 11만 톤도 다렌항에서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국정원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원한 식량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오는 식량을 받을 리가 없고요. 또 하나는 최근 노동신문 보도나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봉쇄 장벽을 구축해라. 해안가와 분계연선, 이제 남쪽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 국경을.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취하고 부유물을 소각하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WFP를 통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이지만 남북관계보다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우선시하는 이른바 선미후남 전략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한국과 협력을 한다고 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대미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김 전 차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그 보고도 보면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미국 쪽에 집중을 두고 있는 거지 남북 쪽은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해봐야 소위 말해서 이제 원발의 오줌식으로 해서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괜히 거기에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미국 쪽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이제 상황인 거죠.
한국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는 방침을 내려보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대북 지원 의지는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내년 식량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식량과 비료를 적지 않은 규모로 적정한 때 협력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선미후남 전략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서 미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미북 협상 재개의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부터 풀어야 한다는 설득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6,500원대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등에 따르면 8,000원 선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0월 말부터 하락세를 보여 11월에는 6,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종전보다 20%가량 하락한 겁니다. 북한의 달러 환율이 7,0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도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1, 2안에 1,200원 하던 것이 10월 말을 기해 830원에서 890원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 is very difficult to see that the currency is appreciating when the economy is actually deteriorating.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평가절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환율은 그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반대로 경제 사정이 나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4년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코로나 사태의 수해 피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오르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율 하락 배경에 북한 당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캥고스 국장은 외환난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이 돈주와 주민들이 갖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 regime to extract the foreign currency out of the system and bring it into the regime's coffers.
환율 하락은 북한의 사회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 당국이 지난달 평양에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북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임을 이제 거물 환전상에 돌린 거죠. 그래서 환율 폭락 책임을 거물 환전상 처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북한 당국은 또 달러와 위안화 같은 외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29일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 외교관과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달러와 대신 북한 원화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당국이 평양 소매점에서 달러화나 전자외화 선불카드인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원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를 위해 대동강 외교관 클럽에 원화 환전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조치 역시 인위적으로 화폐개혁 또는 돈의 가치를 높여 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그레이스 오 교수는 말했습니다.
Some sort of ill-intended currency reform actually want to either
북한도 국정화폐인 원화가 있지만 원화는 시장에서 잘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 당시 주민들이 갖고 있던 북한 돈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면서 주민들은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당에서도 북한 돈 대신 달러화나 위안화로 거래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런 일련의 조치로 북한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시중의 달러와 위안화를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 당국이 어느 정도는 시장의 외화를 흡수하고 돈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당장 물건을 사고 팔아야 하는 상인으로서는 당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Is they've said to the merchants, you can't collect dollars. You have to collect yuan. You can't collect.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외화를 갖고 있는 돈주와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기존의 돈주와 주민들은 이미 1달러에 8,000원을 지불하고 달러화를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국의 방침대로 1달러를 6,000원이나 7,000원에 팔면 달러당 1,2,000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따라서 급한 경우가 아니면 갖고 있는 달러화를 내놓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 당국이 의도하는 화폐개혁 시도가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and a lot of evidences show that the currency reform from the top to bottom
북한의 환율 하락을 외환난이 한층 심각해졌다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 당국은 환율을 비롯한 시장 활동을 크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화가 없기 때문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외화 돈줄이 말랐다는 것은 최근 공개된 북중 무역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10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6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달인 9월의 수입액보다 99%나 감소한 겁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품목도 9월 274개에서 10월에는 4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상과 직결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식료품은 물론 담배와 의약품까지 대부분의 필수품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10월 북중 무역액이 과거의 양상과 매우 다르다며 북한 당국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가 고갈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run out of hard currency. They stop importing.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또 감시망을 뚫고 외부에서 몰래 기름을 반입하던 유조선 운항도 8월부터 중단됐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석탄 무역업에 종사하던 탈북민 이연승 씨는 북한에서는 석탄 수출과 유류 수입을 같은 회사가 담당한다며 외환난으로 인해 석탄 수출이 중단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외화가 없으니까 석탄 수출로 줄어든 외화 때문에 석유를 사올 수 있는 그 외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간 고강도 제재에 잘 버텨왔습니다. 2017년부터 제재를 겪으면서도 밀가루, 비료, 담배, 술 등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매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환율도 1달러에 8천원 선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환율이 주기적으로 출렁이는 등 변동폭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 말을 기해 환율이 20%가량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북중 무역의 급격한 축소와 환율 하락세는 북한이 외환위기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날로 악화되는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한국의 방역당국이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되면 앞으로 1, 2주 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내일, 즉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 플러스 알파, 나머지 모든 지역은 1.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경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3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시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단순 계산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일 경우 1주에서 2주 뒤 감염자는 많게는 700명에서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한국에서 방역당국 책임자가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토대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00명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본부장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1월부터 11개월간 코로나 대응을 해오면서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올 겨울이 최대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된 무증상 경증 감염자는 증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난 11개월간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 위험이 증가한 올 연말엔 대면 모임은 없다는 원칙하에 각종 연말 연시 약속과 성탄절 등 종교 행사, 신년회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집단 모임 후 후각이나 미각을 잃는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감염 재생산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감염률과 접촉, 노출기간 등 세 가지를 꼽으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으로 감염률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파 확률을 줄이며 발병 초기에 검사를 해 노출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방역당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대해선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나 한증막시설, 에어로빅, 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2 플러스 알파 조치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일괄 격상화돼 지역사회 유행이 심각한 수준인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2단계가 되면 이들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선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 역시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 등 네 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한편 한국 방역 당국은 30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38명을 기록해 누적 34,20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14명, 해외 유입이 24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발표된 상황만 보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65.4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38.7명으로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 기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지난주 서울에서 17차 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악화한 북한 인권 문제와 외국인 납북자 문제 해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연맹 회장인 하태경 한국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26일 BOA에 북한에서 사실상 코로나 학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코로나 해외 견학 투어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차기 행정부도 이런 노력을 비공개로 지원하면서 미북 대화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하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하 의원님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17차 총회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번에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이 심각하게 악화된 면에 대해서 짚었고요. 특히 이번 서해 한국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을 계기로 그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일종의 코로나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일종의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코로나 의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은 이번 서해 사건에서 보듯이 바로 즉결 총살을 하고 있고 또 북한 국내에서도 그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처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심층 조사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성과는요?
그 납치자 문제인데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의 납치자 문제 중심으로 다루어졌는데 이번에는 태국과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 가족들이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는 자식들이 북한 영화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서 북한의 이제 소재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영국에서 18차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 당국에 루마니아 여성 납치자의 자식들, 자손들을 영국으로 보내서 루마니아에 있는 가족들하고 만나게 해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회담이나 비핵화회담 또는 별도의 트랙에서 북한과 인권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남북협상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깊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유엔 인권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있어서도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실제로 뭐 북한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라든지 배상을 하라든지 하는 국민 보호 책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 IPCNKR에서는 한국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오히려 인권을 지렛대로 남북 협상이나 북미 대화를 거중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한국 역할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점들을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그치지 않고 규탄보다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인권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그 한국 국민 중에 억류돼 있는 사람이 한 대여섯 분 계시잖아요. 원벼 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미국 시민권자들 석방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기로 북미 간의 대화가 이어졌고 그래서 남북 간에는 한국 국민들이 한 대여섯 분 억류돼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인 좀 설득이 필요하다. 이분들 당장 석방이 어렵다면 생사를 확인하고 또 면회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요구들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의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직접 북한 교정시설을 좀 보자 하는 요구도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당장 어렵겠지만 코로나 문제가 좀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기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압력을 가하는 운동이었었는데 인권 문제가 지금은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병행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에 참여하는 국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개선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국 국회에서 정보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 상황 정보들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있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정상국가로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정상국가로 나오기 위해서는 핵 문제 협상뿐만 아니라 인권이란 관문을 넘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들이 직접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안 믿어주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권 중재자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도 신뢰를 많이 잃어서 IPCNKR 같은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조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IPCNKR도 북한과 인권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나오라는 그런 목소리도 계속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미국과 한국, 일본 국회가 모두 북한 인권법을 채택했지만 실행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북인권단체들이 현재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국회가 대북인권 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더 집행할 여지가 있습니까?
국회보다도 지금 정부가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고 북한인권재단도 만들라고 했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하고 집권 여당이죠. 계속 인권 문제를 말하면 남북 대화가 파탄 난다는 이런 지나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권 문제를 좀 더 정상 국가로 빨리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도 동시에 인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남북 대화 매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대화도 아울러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달 초 실시된 미국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한국계 의원 4명이 탄생해 곧 워싱턴에 입성합니다. 이들 의원들과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4명 의원 중에 영킴 같은 의원은 제가 미국에서 북한 인권 펀드를 모으고 또 대북 방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줬던 분이고요. 휴먼 라이츠 와치 출신의 탐 말리너스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이번 IPCNKR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새롭게 이사회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국적 이사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권 문제 악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런 보건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개선에 대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코로나 북한 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퍼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코로나 무지로 인해서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백신 회사나 치료제 회사들 해킹해서 자꾸 범죄적인 방법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특사를 보낸다든지 해서 북한에 코로나 해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좀 인도주의적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 일단은 비공개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는데, 상당히 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정부를 만나면은, 코로나 문제로 오히려 북미 대화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생명에 대한 문제고 인도주의적 문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지도부도 코로나와 인권 등 인간 안보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김정은 실권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여정 역할이 커지고 있고요. 김정은이 직접 나오기가 힘들다면 김여정이 코로나 견학 국제 투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회사도 찾아보고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도 찾아보고 임상실험 결과도 한번 직접 브리핑을 받아보고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료제나 백신을 북한이 좀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북한은 오히려 도입 결심만 하면 빠르게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북한 그 김정은 패밀리 좀 솔직히 저는 각성을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장인 하태경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지난 24일 폐막한 17차 총회 성과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주한미군 전우회 새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브룩스 회장으로부터 2017년 출범한 미국 내 최대 미한 동맹 관련 단체인 주한미군 전우회의 활동 계획과 최근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10월 주한미군 전우회 KDVA 2대 회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전우회가 어떤 조직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부임한 지 두 달이 다 돼갑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기본적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 방위를 수행했던 수백만 장병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장병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카투사 등에 복무했던 한국군 장병도 대상으로 합니다. 한반도 복무 이력이 바로 회원가입 비용이며 그들은 이미 복무를 마침으로써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비록 출범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잠재적 회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전우회는 이들에게 손을 뻗어 연결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 대중들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흔히 한반도 관련 전우회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모임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주한미군 전우회가 미한 양국의 미래 세대에 관한 기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회원들은 한국전쟁 이후 세대들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는 여느 한국전 참전용사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물론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우회의 진정한 설립 목적은 전후 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 80년대 이후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최근 화상대담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자칫 약이 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우선 주한미군 전후에는 화상대담 등을 통해 동맹에 초점을 두고 미한 두 나라 대중들을 교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의 역할뿐 아니라 최근에는 고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또 동맹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양국 군사, 정치 지도자들의 자문과 함께 지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뿐 아니라 미국 내 동맹 관련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퍼싱 원칙이 대표적인 사례로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와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여전히 미한 동맹은 양국 대중들이 이해가 부족한 사안이 많고 더욱 올바르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전후에는 동맹과 연계된 유언비어나 의심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지난달 열린 미한안보협의회 SCM과 관련해 한국 대표단은 한국 매체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주한미군 전후회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안보협의회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후회와 한미동맹재단은 상호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재단 회장과 함께 안보협의회의 성과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 양국 장관들에게 직접 성안을 보내 이 같은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부 한국 매체는 미한 예비역 장병 350만 명 이상의 잠재적 회원 수 때문에 주한미군 전후회가 향후 미국 내 최대 지한파 조직으로 발돋움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우선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로비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동맹을 지원하고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워싱턴이든 서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화상 대담 기회가 늘면서 워싱턴을 넘어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부가 자문을 구한다면 아낌없는 조언을 제공하겠지만 대정부 로비 조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최근 국무장관 지명자 등 바이든 내각의 요직 인선에서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의 자문들이 대거 포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군님도 이곳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네,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웨스트 이그젝트 어드바이저스를 실세 집단이나 비밀 조직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문서가 아니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이 회사는 비밀 조직이 아니며 사업 컨설팅 그룹으로서 국가안보를 담당한 최고위층 전직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했습니다. 백악관 업무용 건물인 아이젠하워 행정동 빌딩과 백악관의 서쪽 별관을 뜻하는 웨스트 윙, 백악관을 나누는 웨스트 이그젝트 거리에서 따온 회사 이름의 어원처럼 과거 이 건물들을 오고 간 사람들이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자문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모두 복무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초당적인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해외 공관에 미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흥미로운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는 시각을 잠재적으로 확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또는 극단적으로 특정 방향의 행동을 취해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바이든 정권 인수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북한과의 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소통과 관련해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양측 모두 상대방이 어떻게 먼저 행동을 취할지 기다리고 있는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신호를 발신할지 또 상대 측이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에서의 정권교체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양측 모두 성급히 또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존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년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첫날 어느 쪽이 행동을 취한다고 했을 경우 그것은 취임 전에 취한 행동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북한과 관련해 행동을 취한다면 북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이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와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첫날 북한이 만일 도발을 단행한다면 이는 취임 전 미국이 취한 특징입니다. 특정 행동에 대한 좌절감을 발신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래 어느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대화 촉진의 매개체로서 사용할 날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행동을 먼저 취함으로써 대통령 취임식 전후와 관계된 작용과 반작용의 조건을 만드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행동을 취한다면 잠재적인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보통의 경우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 뒤 약 30일에서 40일 이후에 특정 신호의 발신이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간 동안 북한이 만일 미국이 먼저 행동을 취하길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면 대화 촉진을 위해 특정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관련해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를 왜곡하는 부정적인 발언을 삼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기대와 함께 선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먼저 행동을 취하길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전우회 신임 회장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과의 대담이었습니다. 인터뷰에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35년 11월 30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작은 마을에서 새뮤얼 랭혼 클레멘스가 태어납니다. 훗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명인 마크 트웨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은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 명작을 남겼습니다. 미 국민들에게 미국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는 작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도 미국 문학에 있어 허클베리 핀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었다고 극찬할 정도로 마크 트웨인의 문학가적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12권의 장편, 21종의 단편, 그 외에 희곡, 기행문, 수필집 등 많은 작품을 펴냈습니다. 그러나 마크 트웨인의 가정은 그다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질병과 죽음으로 괴로워했고 여행 중 부인이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부인을 끔찍히 사랑한 것으로도 소문난 작가였습니다. 열렬한 구애 끝에 1870년 24살에 올리비아 랭던과 결혼했습니다. 뉴욕에서 석탄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늘 가난했던 마크 트웨인은 돈 많은 상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지만 올리비아와의 결혼은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여성으로서 가장 완벽한 보석, 그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에덴 동산 등으로 아내를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 11월 30일 영국의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작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34살 때 동화 행복한 왕자를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자 동상이 그 마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 제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결국 자신은 쓸모없게 사라지게 된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37살 때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1892년 단편집 석류나무집을 발표해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와일드는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와일드는 1897년 추록했지만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결국 3년이 지난 1900년 11월 30일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